이렇게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구약 40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사람은 보통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기 마련이죠. 우리가 읽었던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로 인해 수많은 천대를 받고 슬퍼하면서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조건부 서원 기도를 드리는데요. 한번 1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건을 걸면서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드디어 자식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시죠. 응당 이제 우리라면 이제 응답을 받았으니 예전에 그 서원은 잊기 마련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에 대학만 붙게 해주시면 제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막상 이제 붙고 나면 그 예전에 서원은 잊게 마련인데 과연 이제 한나는 어떠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제사 때 이제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했던 한나는 상황이 바뀌어서 1년가량이 지나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1년 전에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서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그런 순간이죠. 21절과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가 제사를 뜻밖에도 드리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절에 사무엘이 젖댈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약간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느낌이 오죠. 이거 화장실 갈 때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 아닌가? 안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오죠. 정말 그랬을까요? 다행히 아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한나는 결국 젖을 뗀 후에 한참이 지나고 나서 사무엘을 데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을 드린 후 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토록 원했던 그 소중한 아들을 얻었는데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홀로 외롭게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드린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좀 그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초반에 봤던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에 보시면 한나가 말하기를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특별히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말은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나실인 서약과 관련된 그 모든 규정을 대신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네, 바로 앞에 있죠.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말과 이제 나실인이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22절로 가시면 한나가 이제 서원하기를 그를 드리겠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데 이 성경책이 보통 이제 원래 원본이 없고 이제 사본을 그대로 이제 옮겨 적은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이제 최근에 발견된 사본 그러면서도 가장 오래된 이제 사해 사본 보통 이제 쿰란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 사본에 보면 22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평생 그를 나실인으로 들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다시 뭐 개역 개정판이 나오고 쭉 번역본이 나오면 아마 각주로 이 표현이 이제 기록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평생 그를 나실인으로 들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잠깐 이제 정리해 보면 한나가 사무엘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제 그를 나실인으로 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실인은 어떤 사람일까? 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 203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나실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실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나 나사르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인데 또 이제 분리된 뭐 떼어놓은 이제 구별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영어로 하자면 뭐 세퍼레이트 구별된 그래서 나실인 하면 뭐 세퍼레이터라고 이렇게도 명명할 수 있습니다. 즉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제 사전에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실인이란 일평생 혹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표지로 세 가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그런 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나시린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정 기간의 나시린이 있었습니다. 평생 나시린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삼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무엘이 있고 또 신약 어간에 있는 세례 요한이 평생 나시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의 나시린도 있는데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한번 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이제 깎았다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그동안에는 머리를 안 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원을 이행한 후에 이제 머리를 깎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일정 기간, 그러니까 평생이 아닌 일정 기간 나시린 서약을 했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아마도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름이 실제로 나실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이름이 김나실. 저는 이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저 친구가 참 부담스럽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이제 나실이 나면 대부분 어떤 외적인 표지에 주목을 하죠. 머리를 깎지 않거나 포도주를 먹지 않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어떤 외적 표지에 주목을 하지만 사실은 그 나시린의 핵심, 그 외적인 표지가 이제 그릇이라면 그 그릇 안에 담긴 이제 깊은 본질 내용은 뭐냐면 그들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라는 거죠. 세상을 구별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구별된 존재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나시린의 핵심이고 그에 대한 외적인 표지가 세 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은 그렇다면 그 나시린의 구별됨이 무엇을 위한 그리고 누구를 위한 구별됨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구별됨인가? 구별된 존재인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구별됨이냐라는 거죠. 아까 이제 나시린을 이제 영어로 하자면 세퍼레이터라고 제가 했는데요.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제 바리새인이 나오죠. 그래서 그 바리새라는 그 단어 안에 이미 이제 분리된 구별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바리새 뭐 히브리어란 파리쉬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굳이 또 번역을 하자면 뭐 세퍼레이터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심한 욕을 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을 정도로 나쁜 사람들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 바리새인에 대한 그런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은 원래는 굉장히 순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제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헬레니즘이 그 그리스 문명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 헬레니즘을 차단하고 자기들의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고 어떤 규정을 만들고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순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순수하게 구별된 존재들이 시간이 흐르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구별된 존재들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좀 그 지점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신약성경 누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였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기 시작하냐면 자신의 그 구별됨을 죄인과 자신을 구별함으로써 죄인을 정죄하는데 자신의 그 구별됨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신의 그 구별됨을 타락한 변질된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 죄인들을 정죄하는 데 자신의 구별됨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굉장히 이제 오해하는 지점인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대표적인 그 나실인의 표준, 그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은 죄인 속에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 속으로 부름받아서 그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구별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보통 시간이 흐르면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착각하기 시작하죠.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함이라는 그 사실을 잊고 죄인과 자신을 구별하여, 즉 죄인과 그래서 함께 있지 않고 죄인을 배척하는데, 그들을 정죄하는데 자신의 구별됨을 사용한다라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1900년도 일제의 강점기 시절에 이 신사참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죠. 많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신사에 가서 그 우상들에게 가서 절하라는 거죠. 저도 일본을 가본 적이 있는데 일본은 그 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나라라고도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일본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결국 순교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신사참배를 그 안 하신 그 훌륭한 분들이 그것이, 그 어떻게 보면 구별됨이죠. 그 구별됨이 자기의 자랑이 돼서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데 자신들의 그 구별됨을 사용했다라는 데 바로 그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이 쓴 이제 초창기에 에베소서 강해집 거룩과 영광의 초대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아주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발췌해 봤는데요.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사참배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어느 쪽을 들어서 교회사를 이어오셨는가 하면 정당하게 지킨 쪽으로 교회 역사를 잊지 않으시고 타협했던 쪽으로 역사를 이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정당했는가 안 했는가 보다 누가 긍휼을 요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자기 못난 것을 항복해서 주님을 붙잡는가로 그 선을 이어가십니다. 나는 했습니다로 이어가시지 않습니다. 참 이제 아이러니하죠.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죄를 지어도 된다,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하지 않음, 자신들의 구별됨이 이상하게 잘못 쓰였다라는 거죠. 나실인의 구별됨, 우리의 구별됨이 무엇을 위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누구를 위한 구별됨이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계속 던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의 그 구별됨을 좀 살펴볼게요. 사무엘이 살았던, 사무엘이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았던 당시는 사사시대 말에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왜 구별된 존재로 부르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그를 통해 타락한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무엘을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그 엄마 한나는 알고 자기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위해 기꺼이 사무엘을 바치죠. 그저 타락한 시대 속에서 혼자 돋보이라고 혼자 잘난 존재로 뭔가 앞에 나가서 보이라고 그를 구별된 존재로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을 정죄하라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라고 마치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그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랬고요. 자꾸만 착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구별됨, 나를 구별된 존재로 부르신 것이 나를 위한,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라고 종종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타락한 시대 속에서 나시린으로 부르셨듯이 예수님을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구별된 성도로 타락한 시대 답답한 현실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고 또한 보내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들보다 세상 속에서 조금 구별되었다라면 그것은 그렇지 않은 자를 위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를 배척하고 나를 자랑하라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CCM 가수 중에 꿈이 있는 자유라는 그런 가수, 주혜신가 같은 그 가수가 있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곡에 소원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셔서 알 텐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죠?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그리고 교회와 가정 속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만 비추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길을 비추도록 그리고 비춰야 하는 나시린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의 나시린, 그저 나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나시린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 그 존재들은 어찌 보면 타락한 존재들이겠죠. 뭔가 나와 다른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들일 수 있죠. 그러나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비추어서 그들을 우리와 동일한 구별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말에 사무엘처럼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 속에서 이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또 당당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되게 부르신 것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과 나를 차별하여 그들을 멀리하는데 우리의 구별됨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또 왜 그렇게 부르셨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며 그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